이름 어떻습니까? 이름 어떻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복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50년도 한국전람 때 국군을 따라 후퇴하기도 전에 계령군들이 진지에 쳐들어와서 그만 나우병 세 사람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계령군 복장으로 변장한 채 바위 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 전선이 역전되어 미 해병 수색대원이 그 지역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손수건을 흔들며 지친 몸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국군으로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게으른 복장으로 변장을 했지요. 손짓 발짓 함께 무슨 부대 나고명이라고 변명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한 병사가 얼마 전 팔에 먹 바늘로 부대 마크를 새기는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그 이름 또 유명한 무슨 부대 마크가 새겨진 문신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아군이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신, 흔적입니다. 그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흔적이라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고대 히랍사의 유명한 헤로도투스나 헤라클레토스에 의하면 이 용어는 그 당시 노예, 증용 군인, 중령받은 사람, 재물, 이들에게, 이 짐승에게 달궈진 쇠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것이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스티그마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바칠 군사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재물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을 요한 웨슬레는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흉터라고, 요한 칼빈은 바울이 겪은 고난들, 즉 옥에 갇히고 멘바되어 재난과 매맞음, 굶주림, 돌에 맞음 등등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몸에 풍기는 강인한 권위, 내적인 권위, 이걸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복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의 손을 만지면서 너 이런 흔적이 있는가? 그렇게 알아준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수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그 일이 많았죠. 영천에도 일어났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저들은 일하지 않은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붙들려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됐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내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등을 만져서 유지와 농민을 구별했습니다. 손바닥에 이란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이란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도 킬링필드 안경 썼다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마침 성전 건축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손바닥이 많이 거칠었습니다. 이민군은 동물은 무엇을 했나? 목사님은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이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못 알아듣고 목수 동무가 여기에 왜 있어? 빨리 나가시오. 목사라고 말했는데 목수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손에 일한 흔적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 내 안 밖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거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지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가 장.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수많은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탐방 오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기 딸린 어머니들이 아기를 얻고 또는 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핵에 딸려도 예외가 없네. 많은 교회에서 핵이 낳고 클 동안에는 예외로 많이 돌리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나태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 지금 제자훈련 2.0을 하면서 이 간증 나눈 걸 이야기 들으면서 그 간증 나눌 때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목장을 섬기면서 뭐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든 거지만 다 힘든 것은 물론 대부분이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이 잘 따라줍니다.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목자들에게 막 달려들고 거의 밤새도록 토론하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없이 그 모든 걸 받아줍니다. 저를 대신해서 끝까지 영혼들을 품으려 하는데도 결국에는 영혼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쳤어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그 결과 오늘 대원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십자가 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십자가 져요. 그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복된 성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메리 엄마는 얼굴에 흉터가 많습니다. 메리는 엄마가 학교에 오거나 동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루는 메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아? 창피해. 그때 엄마는 메리야, 울지 마라. 너 엄마도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있었단다 하면서 앨범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 결혼할 때 행복했던 모습, 자기를 품에 안고 찍은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아, 내가 두 살 되던 어느 날 너를 잠들게 하고 나는 시장에 퍼뜩 갔었단다. 근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우리 동네에 불길이 치솟기에 달려와 보니 우리 집에 불길이 쌓여 있었단다. 너를 살리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너를 가슴에 안고 나오다가 그만 화상을 입고 쓰러졌단다. 깨어보니 나는 병원이 없고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했어. 엄마는 감사해서 많이 울었단다, 메리야. 이 말을 듣고 메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운 흉터로 남았습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메리는 엄마의 얼굴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도 메리 엄마의 그 흉터가 난 얼굴은 이제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보였습니다. 엄마가 딸을 위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했습니다. 채찍으로 얼굴이고 온몸이고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얼굴이 빛이 났지요. 자기는 몰랐지만 밑에 내려와 보니까 그 빛난 얼굴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 마음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동산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동산기도원의 하태호 원장 장로님, 참 말씀이 구수하고 재미있었어요. 또 거기에 많이 우리 목회자들이 간 이유는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웃었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그 기도가 귀하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생활 잘하고 나왔지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때 저 대명동이었는데 우리 항순복 장모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골목에 노는 애들이 저보고 아저씨 예수 믿지요? 야, 너 어떻게 아니? 얼굴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얼굴이 변화되죠.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니에요. 보면 보여요. 우리 천진영, 천민영 지난 아버님 한나라 가셔서 장례식 갔어요.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마 큰언니 같은데 저분은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요. 뭐 얼굴의 자체보다는 뭔가 경건미가 있어. 참 다르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뭐 수영료교회 전사님만 하고 있다는 말도 듣기도 하는데 그건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천민영 이사님 내가 전화했어요. 큰 언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니까 성령께서 평신도 했는데 여전사님으로 발탁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형무도 거기서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예수님처럼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표 선교사, 마포 삼열이라고 하지.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입니다. 그분은 복음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남다르게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얼굴에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평양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깡패에게 돌에 맞아 얼굴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하고 후원을 말하면 그 흔적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 사이 가다가 돌에 맞아 저렇게 얼굴이 흠이 나는데 나도 도와야 되지. 그렇게 해서 선교원금을 잘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간 흔적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얼굴에 거룩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복된 성도.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빌립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빌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졌어요. 종된 삶을 살아갔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의 마음을 본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부모에 되지 않겠어요? 깡패 출신의 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악수 한번 하면 손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힘이 셉니다. 얼굴도 우락부락합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립니다. 예수가 누구냐? 천당이 있냐? 별 못된 소리를 다 짓거리며 비난합니다. 한대 치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이 있었지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다, 내 손에. 그의 예수님의 닮은 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참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요.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새 생활, 새 열매. 아멘.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새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도 사람들 말했죠. 너 복장부터 바꿔라, 복장부터. 내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내 인간의 마음 빼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한 심장 이식 수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성령으로. 네 번째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복된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삶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가득 차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뭐 하나하나 추석을 달지 못하지만 바울은 엄청난 예수의 흔적이 있죠. 고난받은 흔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위로가 바울에게 넘쳐났다고 했어요.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위로가 넘치도록 받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으로 충분한데 육체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되지 않겠어요?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제1차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에 모인 감독의 수는 300명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 감독 중에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그 외에 여러 불구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알겠어요. 주의 일하면서 받은 흔적이. 결국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 것입니다. 성지 순례 가보면 특별히 이태리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성인들의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를 보면 성인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드러났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지. 프란시스, 그는 거룩한 주님의 못자국을 손과 발에, 옆구리에 흔적이 있습니다. 상흔이라고 하죠.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울고 가는 프란시스를 본 제자가 왜 웁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울고 있노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 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는다고. 성 프란시스는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첫째는 내 성전에 내 몸과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친히 맛보신 손안의 고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도록.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고요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불꽃같이 빛나는 여섯 날개를 갖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 위에 펼쳐졌고 두 날개는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의 모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 천사가 사라지자 프란시스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오른쪽 가슴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나타나고 그 피가 흘려 속옷과 겉옷을 적셨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흔적을 숨겼으나 나중에 제자들이 프란시스의 속옷을 빨 때 이 성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다섯 가지 상을 받은 후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내적인 빛이 외적인 빛을 꺼버린 겁니다. 프란시스는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자 기쁨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박해, 고난의 흔적, 흉터를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비록 성 프란시스 같이 상흔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희생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없으면 어머니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죠. 권위는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목자, 목녀의 권위, 교사의 권위, 뭐로 나타납니까? 희생하는 걸로 나타나는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며 매를 맞은 적은 꽤 많은데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말한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 너를 낳았다.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느냐? 단단된 뒤 10년 동안 걸어서 30분 걸리는 예배당을 새벽과 저녁에 매일 두 번 왕래하면서 1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41세 곽선희 목사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서울 소망교회 통합 쪽의 대표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은 평생 새벽기도 개근한다고. 지금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14살 때부터 어머니 손목에 잡혀 새벽기도 나왔다. 싫어도 거의 갈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 되느냐? 꾸중이라도 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였기에 그런 권위가 나타난 것. 설교자이자 학자인 알버트 슈마지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 연설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장 저명한 사람들을 구성한 대표단이 슈마지가 도착하는 열차 시간에 맞추어 마중을 나갔습니다. 열차에서 내리자 대표단은 달려갔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슈바치는 여러분 잠깐만 신뢰합니다 하고 짐을 진 어떤 나이든 노 부인에게 다가가서 그 많은 짐꾸러미를 대신 들고 그 노 부인이 안전하게 택시를 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단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어요? 섬기는 흔적이 아니겠어요? 찰스 셀돈이라는 유명한 분이 책을 썼지요. 한때 베트더 셀러였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어떤 말을 했을까? 이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희생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흔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대표죠. 온전한 제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권위가 나타나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내 삶 속에 가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역 속에 가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봄성하겠습니다. 충만 우리 찬양하면서